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날 오후 7시 경기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녹지원을 산책한 뒤 만찬을 했습니다. 30일에는 문 대통령과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정상회담을 엽니다. 정상회담과 확대 회담을 겸한 오찬이 열리며 오후 1시에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DMZ 방문은 방한 이틀째인 30일에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의 필수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 떠나기 전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이 이 만남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DMZ를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DMZ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며 서로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서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 제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미북 순회 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순회 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 제1부상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DMZ 만남을 제안한 지 5시간여 만에 발표됐습니다.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29일 오사카 선언이라는 이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호 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표현은 미국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세계 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무역과 지정학을 둘러싼 긴장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G20 회원국 정상 19명을 비롯해 37개 국가, 지역, 국제기관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3,25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며 미국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은 지난달 9일과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이 합의가 끝난 뒤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습니다.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도 함경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모레까지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신의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6월 25일은 이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이 한국전쟁은 일반 미국인에게 다른 전쟁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 미국인들의 군인 또 전쟁 영웅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복을 입은 군인들을 본 미국인들 주저없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수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는 모습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10살 나이로 암으로 숨진 그리고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 화제였는데요. 군 제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장난감 총을 들고 정말 군인처럼 당당하게 자세를 취한 사진을 보면 이 꼬마는 정말 군인 같습니다. 투병을 하는 이 꼬마의 꿈은 일찌감치 군인들에게 알려졌었고요. 많은 미군들이 완치를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소년의 부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하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칸소 주방위군의 소령과 군인들은 소년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요. 장례식에서 이 꼬마는 대령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소령은 소년의 군인에 대한 마음은 군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소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 소년의 소원을 이뤄준 미군의 배려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합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들어보시죠.
it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 Somewhere deep inside, you must know I miss you. But what can I say? Rules must be obeyed.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Wounded Knee. 상처받은 무릎이란 의미의 Wounded Knee. 이 말은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원주민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Wounded Knee Massacre 혹은 Wounded Knee Battle은 미국의 원주민, 이 인디언들이 살던 지역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1890년 12월 당시 미 제7기병 사단이 사우스 다코다주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서 300명의 비무장 원주민들을 살해했고 이 중 200명이 여성과 아동들이었습니다. 당시 원주민들과의 전투는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20명의 해당 부대 병사들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운디드니 전투 장소는 이후 국립사적지로 지정됐고 미 상하원은 학살 100주년을 맞은 1990년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명예훈장이란 미군 최고의 무공훈장으로 지난 18년간 걸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 기간에 23명만이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디드니 학살 사건이 벌어지고 한 세기가 훨씬 넘어 원주민 출신 의원들이 당시 학살에 가담한 사람에게 내려진 명예훈장을 취소해줄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학살당한 인디언 라코타 부족원으로 원주민 유권자 그룹을 이끄는 올리버 시멘스 씨는 이 문제는 인디언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시 훈장을 취소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2020년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도 당선될 경우 훈장 취소를 다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훈장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게 훈장을 받은 서훈자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라면서 당시 수적으로 장비 면에서 압도적인 미군이 기관총으로 원주민들에게 학살극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란 경제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전체 경제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 지수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인데요.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 달러화 가치와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과 경기에 대한 평가가 2년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 컨퍼런스 보드 CB는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21.5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5월 134.1보다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기대치 131.1을 크게 밑돈 결과입니다. 이로써 컨퍼런스 보드 CB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선임 책임자가 성명해서 이달 초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세 갈등의 고조가 소비자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수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된 불확실성이 지수의 추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떤 시점에서는 확장기 소비자 신뢰 약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단기적인 미래에 덜 낙관적이었는데요. 경기 여건이 6개월 후 개선될 것으로 본 소비자들은 5월 21.4%에서 6월 18.1%로 줄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도 후퇴했습니다. 미국 일자리가 단기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소비자는 18.4%에서 17.2%로 줄었지만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본 소비자도 14.8%에서 13%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인데요.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봐주신 기사는 미국인의 3명 중 1명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 타격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를 결과를 다룬 기사입니다.
네.
오늘 시작이 좋네요. 이 기사는 제가 쓴 기사입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조사는 미국의 선제 타격에 미국인 3명 중 1명, 즉 33%는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핵 타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의 핵과학자 회보가 영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유구부에 의뢰해서 미국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주어졌습니까?
네, 그리고 또 조사는 미국의 선제 타격의 성공 가능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 강도, 또 미국과 한국 내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 그리고 북한 내 민간인과 군인의 사망자 수를 달리해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 미국의 과반수, 즉 50% 이상은 성공 가능성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이 먼저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적은 수지만 아주 강경한 대응을 주장한 비중도 눈여겨볼 만큼의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네.
응답자의 33%가량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혹은 핵무기 선제 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선제 핵 타격으로 인해서 북한 내 민간인과 군인을 합한 사상자 수가 1만 5천 명에서 110만 명에 달해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아도 타격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정말 강한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리고 또 과반수가 타격을 찬성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바로 미국 군함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네.
북한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해서 46명이 사망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응답자의 59%가 미국의 대북 보복에 찬성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달랐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입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핵 선제 타격으로 북한 내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도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의 과반수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보복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했습니다.
네.
한편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선제 타격에 따른 대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선제 타격의 성공률이 90%에서 50%로 떨어지자 이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41%에서 23%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들어봤고요. 다음 기사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기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행정 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김칸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상황이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예. 자, 트럼프 행정부가 1년 더 연장한 이유는 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그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영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도발적이고 폭압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행정명령 13466호는 언제 발동된 건가요?
네. 이 행정명령 13466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해냈습니다.
네.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그리고 이에 의거해서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기사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 중 한 곳이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당할 상황에 처한 곳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건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문은 24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를 적용한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은 중국 교통은행과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미 금융망 접근 차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한 은행은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입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4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를 적용한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은 중국 교통은행과 그리고 중국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동안 해당 은행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관련 법원 기록과 그리고 법무부 소송 기록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세 개 은행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뭔가요?
네, 지난 2017년 미 법무부의 몰수 소송 기록에 따르면 이들 세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무려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신문은 특히 중국 내 규모 9위인 상하이 푸둥발전은행 측이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에 불응해서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달러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상하이 푸둥발전은행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 약 9천억 달러인데요.
네.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네.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의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미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애국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폐기할 수 있다고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 정부가 실제로 이 조치를 취할 경우에 처음으로 중국 대형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관계가 참 껄끄러운데요. 시기적으로 참 민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점에 미 당국이 중국 대형은행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15일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요. 베를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북 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중국 은행 세 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매일 5만 달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 은행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들 새 은행은 중국의 은행 고객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선의로 행동했고 그리고 미중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월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런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사 들어봤습니다. 아, 네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번째 기사는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국장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애슐리 국장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의 또 다른 정보기관도 최근에 비슷한 목소리를 냈었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코츠 국장은 당시 증언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츠 국장이 이 같은 평가를 일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이후에 바로 한국을 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깜짝 이벤트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아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가졌는데요.
네.
이번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남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다른 많은 사람과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그와 이야기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에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언젠가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북 교착 타개를 위한 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재회 시점에 대해 언젠가로 언급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요. 그저 멋진 편지가 오갔다면서
네.
그는 내 생일에 관해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주 내 생일이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지난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매우 멋졌다고 생각한다. 그저 두 통의 우호적인 편지들이었다라면서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라고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하고의 추가 만남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답한 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것, 즉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미국인 중 33%가량이 미국의 대북 선제 핵 타격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1년 연장했다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중국 대형은행이 미 금융망에서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도 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힌 보고받은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That Face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동부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데보라 최 씨의 여섯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가족 전해드립니다.
저도 성격이 되게 많은 거 해치우고 많이 하고 그 많은 걸 겪고 막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편이 다 참아주고 뭐라고 안 하고 아, 예, 참아줘요.
그렇게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네, 하시니까. 이해해주는 거죠. 제가 좀
맞춰주고
심하다 싶은데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참아주고 그리고 이쁘다고 애 둘 낳고 애 제가 보기에도 돼지 같았는데 어,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녹는 거죠. 지금도 너무 이뻐해져요. 그래가지고
30대 탈북 여성 데보라 최 씨. 철없던 시절 남한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젊은 시절 낭만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이끌린 듯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왔고 곧바로 미국 정착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코피를 쏟아가며 일했고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 당당하게 전문직 종사자로 북한 동포들을 도우며 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권 변호사 아니면 간호사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 터울로 아이 둘을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을 놓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데보라 씨는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철없이, 알맹이 없이 살았던 자신이 배우게 된 것은 진정한 사랑. 바로 두 아이가 깨닫게 해준 모성애라고 말하는 데보라 씨.
100번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애기들 낳고 그런 시기를 지남으로 해서 제가 많이 철이 들었고 진정한 사랑이란 걸 제가 느끼고.
그러는 동안 데보라 씨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두 아이의 아빠, 남편에 대한 마음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남편분이 한국 사람이죠?
네, 네, 한국 분인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죠. 3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너무 하도 나한테 잘해가지고 완전 차원이 틀린 그런 그 착함 있잖아요. 그걸 잘해주고 완전 저한테 헌신하는 거. 근데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변하면.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 와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았던 평범한 한인 2세인 남편. 2년 전 문을 연 해산물 가게에 주방장과 지배인 일을 맡느라 집안일, 아이들 돌보는 일에 전혀 도움을 못 주지만 속 깊은 행동으로 아내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한해 꼬박 신랑이 남편이 또 되게 고마운 게 그 1년에 한 번씩 꼭 저는 보내거든요, 돈을. 그 엄마도 어느 정도는 제가 남편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보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꼭 보냈는데
누가 힘들어요?
거기 상황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돈 보내는 일이 예전만큼 쉽고 그렇지만 가끔씩 가게 사정이 빡빡하다 보면 망설일 만도 한데요.
딱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날짜를 셌는지는 돈을 내놔요. 어떨 때는 내가 조금 우리 상황이 안 좋은데 조금 좀 기다리자. 안 된대요.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것보다 안 좋겠냐고.
내 마음은 다 뭉클하다.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장인 장모지만 처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돈을 보내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따로 모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장모님 드리려고 돈을
싸는 거예요. 손을 딱 모아가지고 그걸...
늘 기댈 언덕이 되어줬던 북한에 계신 어머니 자리를 이제는 남편이 해준다는 데보라 씨는 가게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도 남편과 시댁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시댁이 오랫동안 해산물 가게를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그리고 결혼 전 미국 사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으로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의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 거기보다 좀 더 크고 가격도 좀 더 센 가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살려고 했던 거기서보다 좀 큰 거라가지고 근데 그 모자란 부분을 시어머니가 그 빌려주시고 그거 시작
가게 구매서부터 필요한 돈을 시어머니께로부터 빌렸는데요. 5년 동안 열심히 벌면 갚을 수 있겠지 생각할 만큼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때문에 데보라 씨 부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타가서 보내고 그리고 바로 끝나는 대로 가게 같이 데리고 와서 가게 그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애기들 장난감 넣어서 거기서 놀게 하고 애기들 그렇게 하면서 기저귀 갈면서 그때는 애기 돌이 지났으니까 그냥 아우 뭐 하다 보면은 다 되겠지 이러고 그냥 뚝대고만 한 거죠.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한 6개월 있다 돌려줬어요. 바로
5년 동안 갚을 생각을 했던 빚을 6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비즈니스 철학이랄까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가자. 비결이랄까? 뭐.
비결이요?
데보라 씨는 미국에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을 때나 아이를 낳은 후 찾아온 산후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6개월 만에 지역에서 소문난 해산물 가게로 올라선 이유를 물었을 때나 같은 답을 내놓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게 없는 거 그냥 그 상황대로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대로 헤쳐나간다는 데보라 씨. 인생의 파도가 닥쳐오면 닥쳐오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이 데보라 씨가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해산물 가게 주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제일 신경 쓴 게 깨끗한 거. 그리고 내가 조금 이거 내가 먹고 싶나? 진짜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팔고. 근데 내가 조금 꺼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벽 하나에 그 물 하나 튀는 거 다 전 닦고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랑서 그 사원이 있잖아요.
2006년 미국에 난민 자격을 받고 들어온 첫 번째 탈북자 데보라 최 씨. 10년 전 오늘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올 때는 혈혈단신으로 저는 동남아 산을 넘다가 그래도 아무리 빈손으로 와도 소지품 배낭 하나쯤은 있잖아요. 갈아입을 옷 같은 거 소지품 배낭. 근데 저는 그것마저 3m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맨주먹이었습니다. 데보라 씨는 미국 시민이 됐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막달에 댁이 배 품고 그 선사했거든요. 감회가 되게 새롭더래요. 내 이름으로 읽은 게 있고 배 안에는 새 생명까지 있잖아요. 같이 선사했잖아요. 근데 되게 눈물 나네요. 그때 그 감회가 되게 새로웠어요. 진짜 그 흔한 속옷 하나 없이 왔다가
그렇게 빈털터리로 왔던 데보라 씨는 지금 소중한 가족과 함께 가정을 가꾸고 일터를 꾸리며 살고 있는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데보라 씨. 전문직 여성이 될 꿈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는 데보라 씨.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꿈도 가족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마도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전해드리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존스턴 장군은 윌리엄 셔먼 장군에게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남부군의 조 존스턴 군은 48시간 내에 항복하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게 완전히 전멸될 거라고 전하세요.
우리가 패배한 건 명백한 사실이다. 더 이상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연방군은 남부의 대통령을 버지니아 멀로 요새로 끌고 왔고 엄격한 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1867년 제퍼슨 데이비스는 결국 석방됐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9부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수도 워싱턴에서는 성대한 경축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북부 연방군에서 차출된 장병 15만 명이 대규모 승리 행진을 펼치기 위해 워싱턴에 집결했습니다. 장병들은 이틀에 걸쳐 백악관 앞을 행진했습니다. 행진에 참가한 장병들은 프레드릭스버그와 안티탐, 게티스버그, 피터스버그와 아포마톡스 전투에 참가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장병들은 힘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장병들은 자체적으로 악단과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일부 장병들은 치열한 격전으로 찢겨진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장병들의 마지막 행렬이 백악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규모 승리의 행진은 끝이 났고 군악대도 조용해졌습니다. 전쟁도 승리의 축제도 모두 끝났습니다.
4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연방은 무사히 이어지게 됐습니다. 북부의 승리는 주들이 연방 탈퇴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벌였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가적 어려움이었던 노예 문제를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부와 북부에서 60여만 명이 희생됐고 수십만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 비용 역시 막대했습니다. 북부의 전쟁 비용은 거의 35억 달러에 달했고 남부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투의 대부분이 남부 지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 역시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남부 지역 수백 개의 도시와 마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틀랜타는 그야말로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북부군이 지나가면서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땅에서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애틀랜타 같은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만 피해가 큰 건 아닙니다. 제 고향은 인적이 드문 시골인데도 농장이 불에 타고 다 파괴돼서 남은 게 없어요. 우리 남부가 전쟁의 집 마당에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북부군 놈들 참 지독하군요.
북부군은 점령한 지역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농가와 건물들을 불태우고 가축과 농작물들은 뺏어가거나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특히 남부의 교통시설에 대한 타격이 컸습니다.
남북 구석구석 철저히 파괴됐지만 남부에게는 재건할 자금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역 경제인들과 부유한 지주들은 남부의 채권에 투자했지만 이제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전쟁 부채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4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 처리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이제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노예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들은 일자리와 직업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남부는 이제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경제도 무너지고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요.
농사를 지어야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텐데 파종할 씨앗이 없고 밭을 갈 가축이 없는데 무슨 수로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농사는커녕 우리는 피해를 복구할 자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워싱턴에서는 남부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혹시 들으셨어요?
부담하다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워싱턴의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남부의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가 남부인들 재산을 팔아 전쟁 부채를 갚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통합된 미 합중국에서 남부를 재건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인 테네시주 출신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공화당원들의 과격한 계획에 반대하는 쪽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부를 재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에브라햄 링컨을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주들이 앞다투어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앤드류 존슨은 남부주들의 연방 탈퇴를 반대했습니다. 합중국의 일원으로 남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공화당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지지해야 했고 이런 행동으로 출신 지역 주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우리 테네시주를 배신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 연방 탈퇴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지지하고 있으니 앤드류 존슨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연방 탈퇴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분노를 산 앤드류 존슨은 우선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발판인 테네시주에서 도망쳤고 북부군이 테네시주를 점령하고 군정주지사로 임명되고 나서야 다시 테네시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앤닉 이글리시아스의 히어로 골라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Would you tremble if I touched your lips? Or would you laugh? Oh, please tell me this. Now would you die for the one you love? Oh, hold me in your arms tonight.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와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